비유의 세계뉴스입니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국 매체 빈가일보 사주 지미라이를 비롯해 우산혁명의 주역 등 10명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어제 지미라이에 이어 우산혁명의 주역 아그네스 차우 등 9명을 중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국가안보를 해치기 위해 외국 세력과 결탁했고 홍콩과 중국 정부에 제재를 가할 것을 외국에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우는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민주화 운동가 중 한 명으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섰습니다. 지미라이가 체포된 다음 날 빈가일보는 일면 머리 기사로 빈가일보는 계속 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이날 기존의 8배인 55만 부 넘게 인쇄했습니다. 한편 홍콩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언론 자유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보호된다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법 위에 절대적인 언론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도 성명을 통해 홍콩인들이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 원칙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민주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 방문 중인 알렉세이자 미 보건후생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의 WHO 업서버 지위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어제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수중 위생복리부 부장을 각각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타이완이 옵서버 자격으로 WHO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중국 공산당과 WHO가 이를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이어 미국은 타이완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는 즉시 다자간 그리고 양자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제공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내년 7월 WHO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2천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509만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 305만여 명, 인도 226만여 명, 러시아 89만여 명, 남아프리카공화국 56만 3천여 명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7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16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10만 1천여 명, 멕시코 5만 3천여 명, 영국 4만 6천여 명, 인도 4만 5천여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11월 3일 실시되는 미 대선 이후 개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G7 개최 시기와 관련해 선거가 끝난 뒤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후가 G7 회의를 하기에 더 좋고 차분한 분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상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연기됐습니다.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일부 세계 지도자들은 직접 만나는 것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G7 회원국이 아닌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계획을 언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워싱턴 DC 백악관 건물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 브리핑 중 긴급 대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분 뒤 다시 돌아와 백악관 밖에서 총격이 있었다면서 상황이 잘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에 초계정 6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제협력기구는 지난달 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366억 엔 규모의 차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재선되면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장차 북한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 은행 두 곳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식 금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업체와 북한 단체 간 체결한 물물교환 방식의 거래 승인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평안남도, 황해도, 그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재선되면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장차 북한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월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길 경우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합의를 맺을 것이며 선거 기간만 아니었다면 북한과 중국, 이란이 합의를 희망하며 24시간 이내에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최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10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등과 협상에 나설 의향을 확인했으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I would take his comments as intended to convey two things, an intention to re-engage North Korea, Iran, and China, and a prediction that those discussions this time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선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내다봤습니다.
I don't expect such an October surprise with North Korea, partly because I think the North Koreans will not be in a particularly forward-leaning posture with much incentive to make any compromise.
북한이 타협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맺으려 한다면 주로 미국이 양보해야 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국익을 희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한 상황에서만 대선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ore likely is that they'll just be talk about this without any actual real anything really happening because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demand actual reduction of U.S. what they call hostility toward.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선거 전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이 만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소위 적대시 정책 철회와 구체적인 미국의 행동을 요구할 텐데 미국이 그런 요구를 들어줄 리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까지 자신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재선되면 북한과 합의를 맺을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So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Trump's latest comments is that now he's giving an incentive for North Korea to expect something positive, but only under the condition that he is re-elected. It raises.
스나이더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에만 북한이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발언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외교를 중단한 것이 실수였느냐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자신의 재선에 장애가 될 행동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현재 미국에게 우선적인 외교 현안이 아니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on the back burner.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most of this year has essentially been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내내 북한과의 현상 유지에 만족했고 진정한 진전의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부각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다며 물론 중국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도 우선순위 5위 안에는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이동수단이 있고 미 본토와 동북아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거용이라며 현재 진지한 대북 정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expect any action from North Korea because typically in an election year they wait for the outcome of the election.
윤 전 대표는 북한은 보통 미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린다며 북한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행동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는 11월 동시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 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공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에서 상원은 100석 중 약 3분의 1인 35석, 하원은 435석 전원을 새롭게 뽑습니다. 재선에 나선 현역 의원들은 각 주에서 지역구별로 11월 선거에 당내 후보를 정하는 프라이머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각 주별로 열리는데 11일엔 상원 경선의 핵심 지역인 애리조나주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치러집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해당됩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엘리어 댕겔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치러진 뉴욕 제16선거구 프라이머리에서 낙마했습니다. 대선과 연방의원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미 의회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공방이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의회에서는 법안 심의와 같은 입법 활동보다 선거를 염두에 둔 활동에 온통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신경전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 관한 민주공화 양당 합의는 재선에 나선 의원들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8월 한 달간의 장기 휴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5차 경기 부양책 법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대치 중입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제안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Let me show my colleagues what New Yorkers think of the Republican proposal. Let him eat cake. GOP plan slices.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급기야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의 노력을 막고 있다며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Congressional Democrats have stonewalled our efforts to extend this relief. They even opposed measures that would give bonuses to workers.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추가 부양책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사실상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8월 장기 휴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양당의 정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8월 장기 휴회 전 마지막 회기일인 지난 6일 30건에 가까운 행정부 고위직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화당 측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에 대한 인준과 같은 코로나 사태와 무관한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엔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양당의 전당대회까지 예정됐습니다. 양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 대선 대결 구도가 공식 시작되면 의회 내 당파적 정치 공방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 은행 두 곳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방코 델타 아시아, 즉 BDA식 금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13년 만에 BDA에 대한 자금 세탁 우려 지정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은행들의 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코델타 아시아 BDA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첫 사례였습니다. 2005년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관이 미 애국법 311조에 의거해 BDA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고 BDA 입장에선 한순간에 미 금융망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금 세탁 우려 대상 지목은 미 재무부가 일반적으로 가하는 제재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하는 주의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연계된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달러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은행에겐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BDA는 곧바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했고 다른 중국 내 20여 개 은행들도 일제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BDA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웠던 후안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말 한 토론회에서 2005년 당시 북한의 압박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없다는 인식과 통념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I served in the administration, one of the things we tried to do was to pierce through some of these paradigms and orthodoxies. The orthodoxy that North Korea can't be.
그렇게 북한의 경제와 세계에 대한 의존도에 주목하게 됐고 이 의존도에 많은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옥죄한 것일 뿐 북한을 직접 압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BDA를 북한 금융망에 충격을 준 사건으로 회상했습니다.
At the time, a North Korean official told a White House official, "You finally found a way to hurt."
클링너 연구원은 당시 북한 관리가 백악관 관리에게 당신들이 마침내 우리를 아프게 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할 정도였다면서 중국 당국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마저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BDA식 조치는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규제함으로써 일종의 파장이 일기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주요 자금 세탁 대상으로 지정한 은행은 BDA를 제외하고 두 곳입니다. 앞서 금융범죄 단속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중국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은행을 해당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 미국과 국제 금융 체계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ABLV의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과 수출 행위에 관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들의 거래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DA 사태 이후 북한의 금융 거래는 위장 회사를 내세우는 등 음지로 숨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미 재무부는 이런 행위를 돕는 은행들에 대해 자금 세탁 우려 대상 지정이라는 카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지난해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세 곳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미 재무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0일 BOA에 문제의 중국은행 세 곳은 현재 재무부의 조치를 받고 있는 은행들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Whether those banks may choose either to cooperate or face prosecution is going to have a much weightier effect on
이들 은행들이 미 정부에 협조하든 그렇지 않든 북한과 관련한 금융업계의 대응 방식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더 큰 은행들을 이용했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 은행업계가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또 미국 정부의 최대 압박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금융범죄단속관은 7일 13년 전 BDA에 취한 조치들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DA는 지난 2013년 재무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재무부의 결정은 이 소송의 합의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합의의 조건에는 BDA가 자금 세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재무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간 BDA가 금융망에서 퇴출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재무부의 결정을 BDA가 승리한 것으로 해석할 은행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첨단 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돔, 경항공모함과 초소형 군사위성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10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 등을 담은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01조 원, 미화로 2,537억 달러 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액의 약 3분의 1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 배치된 6천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한국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적 로켓이나 포탄을 기존 대공미사일보다 작고 빠른 요격체로 무력화하는 소규모 정밀 대공방어체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로 한국의 방위력 강화는 물론 미한 연합 전력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사정이 다르다며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포위협에 비해 북한의 장사정포는 매우 큰 규모의 위협인 만큼 보다 진보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아직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위협 형태로 밀어볼 때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체계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배수량 3만 톤급 경항모 개발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건조를 목표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탑재된 수직이 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적의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투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경항모 도입은 한국의 영내 안보에 대한 기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의 경항모가 한국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할지와는 별개로 해양 지정학적으로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방부는 기존에 운용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그리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 촬영 주기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첨단 기술 집약군대로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인력 구조의 전문화도 강조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상비병력이 55만 5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36%였던 간부 비중을 2025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려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병력 공백을 상쇄하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반 전력 증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병력 감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첨단 기술 병력 공백을 상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blem in reducing the ROK army so dramatically is that at some point it is hard to make the technology versus manpower trade-off.
베넷 연구원은 군의 첨단 기술이 육군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의 첨단 기술 발전은 다른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러시아의 지난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는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의 상반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6월 한 달간 132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에서 6월 매월 최소 873톤에서 최대 2937톤을 북한에 판매하거나 지원한 러시아의 상반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2,799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는 중국의 지난 6개월간 정제유 공급량 2,817톤을 합칠 경우 이들 두 나라의 상반기 대북 공급량은 15,616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3,911톤과 비교할 때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공급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부터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간 상한선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은 이 같은 공식 보고문은 선박간 환적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수입한 유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매년 허용치를 넘기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42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올해 북한이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공동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최근 안보리는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 시 배럴을 톤 혹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기술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과 러시아가 정제유 대북 공급량을 톤 단위 대신 배럴로 환산해 보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 업체와 북한 단체 간 체결한 물물 교환 방식의 거래 승인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의 상충 여부가 승인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 측 대북사업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북한 측 단체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최근 물물교환 방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물품 반출과 반입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중국 회사의 중개로 북한 단체에 설탕 167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성고려인삼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술 35종을 반입하는 계약을 최근 체결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1억 5천만 원, 미화로 12만 6천 달러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물 교환 방식은 대량 현금, 즉 벌크캐시의 대북 유입을 막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 등 재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긍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거래가 대북제재 대상 제외 품목, 현물 지급, 제3국을 통한 운송 등 대북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추진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이나 백두산 물, 대동강 수를 한국 측의 쌀이나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며 남북 간 물물 교환을 통한 작은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역 품목인 북한의 술과 한국의 설탕은 대북제재에서 일단 빗겨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는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을 식용품과 농산품으로 확대했지만 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하는 설탕 또한 전략물자가 아닌 농산 가공품이라 북한에 팔 수 있는 품목입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2397호의 취지가 뭐냐면 결국 수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농식품을 통해서 이게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향이 되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품목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제재위원회의 그 전문가 패널 쪽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부분들이 있고요.
운송 방식은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이라 과거 한국 측이 타미플루를 지원하려고 했을 때 불거진 운송수단의 제재 위반 논란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이 타미플루를 싣고 운반하는 한국 측 트럭을 제재 대상으로 간주함에 따라 미한 두 나라가 제재 면제 논의를 진행했지만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원이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다레낭과 북한 남포항을 잇는 해로 운송과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육로 운송 방법이 있다며 다렌에서 남포로의 물자 이동은 현재 아주 원활한 편은 아닌데다 해상은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해 육로로 추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북한 측 단체가 대북 제재 대상이냐 여부도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이 있거나 전용이 가능한 조직과 단체를 모두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북측의 업체가 그 업체인지 여부인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소 고명현 박사는 미국의 행정명령은 북한 내 개인이나 기관에 경제적인 혜택이 가는 모든 행위를 막는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북한 단체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제재 대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물물 교환 형태의 작은 교역이 미국과의 협의 대상인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 미한 워킹그룹 논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필요하다면 소통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남북 간 작은 교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해당 거래 품목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적 접근을 선택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곡창지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올해 북한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엿새 동안 북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 연평균 강우량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같은 기간 개성에는 8월 평균 강우량의 1.5배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북한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아직 은파군 외에 다른 지역의 피해 여부나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호우 상황이 지금까지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8월이 그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연기하게 만든 2007년 홍수 당시 북한에는 일주일 동안 500mm에서 700mm의 비가 왔는데 이달 강수량이 그때보다 많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에 평년보다 2.5배나 많은 비가 내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올 가을 작황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황해도는 북한 전체 농작물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았고 정확한 농경 피해 규모와 형태를 알지 못해 가을 작황 상황을 예측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 홍수가 발생하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만약 둑이 무너져 논밭이 완전히 매몰됐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농자재를 지원하는 미국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의 린다 루이스 북한사업단 대표는 VOA에 농작물이 성장하는 최적기에 발생하는 홍수는 식량 생산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매해 홍수 피해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한해 농사 수확량이 장마철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물자를 투입하고 기술을 개발해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수해가 닥치면 회복할 길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에다 수해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루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0일 VOA에 폭우가 농작물에 얼마나 피해를 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이미 북한의 식량 생산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무역 제한 조치로 대부분의 식품과 농업에 필요한 플라스틱 방수용 물품, 비료의 수입이 감소했고 이런 상황에서 홍수는 올 연말 식량이 부족할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의 루이스 대표도 올해 북한이 동시에 여러 사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농장 경영 체제 개혁 시스템으로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탄력적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농업 환경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북한의 수해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수기와 맞물린 태풍 닝닝이 곡물 수확에 타격을 줬습니다. 2016년 홍수 때는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고 텃밭과 가축 피해뿐 아니라 비축해둔 식량과 종자마저 물에 잠긴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불린 1995년 대홍수 시기입니다. 당시 북한은 143억 달러 규모의 재산 피해와 사망자 68명, 이재민 250만 명의 피해를 봤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인 1995년 대홍수를 계기로 대규모 기아 사태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홍수가 복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년 연속 북한의 태풍과 홍수가 이어졌고 식량난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04년부터 8년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수해로 사망자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2006년 발생한 홍수로 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 2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수해로 그의 식량 손실분 40만 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전체 농경지 11% 이상이 침수되고 3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이재민 30여만 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07년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그해 북한의 곡물 수확이 40만 톤가량 줄고 침수 농경지에서는 약 2년간 농작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8.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북한의 광업과 제조업 등 대외 부문이 계속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산하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지난주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소 8.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연초에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 5월 말에 -6%로 대폭 하향 조정한 뒤 이번에 다시 -8.5%로 더 낮췄습니다. -8.5%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북한 경제가 바닥을 쳤던 1997년에 기록한 -6.5%보다 2%포인트가 더 낮은 것으로 북한 경제가 올해 사상 최악을 기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북한의 경제가 올해 대폭 위축될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 이에 따른 중국 경제의 위축,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여파 등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여전히 암울하고 불확실성은 계속 증가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하향 조정했으며 북한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악인 2.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여파로 북한의 대외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북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후유증이 올 하반기에도 경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의 핵심 산업인 광업과 제조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최근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0.4%로 추정했지만 이는 농림업과 건설업의 증가 덕분이라며 광업과 제조업은 2018년에 12%가 대폭 축소된 뒤 지난해에도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또 북한 당국이 성장 견인을 위해 건설 활동을 강화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건설망도 올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할 경우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BOA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최근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국제영화제에서 다큐 부문 최고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동유럽으로 이주한 약 만 명에 달하는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이탈리아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마 국제영화제는 웹사이트에서 김일성의 아이들이 7월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최고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국제영화제는 매달 전 세계 국제영화들을 장르별로 분류해 최우수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정치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김덕영 감독의 설명입니다.
냉전이 강화되던 시기 사회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연방은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유럽 각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의 설치를 명령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뒤처리까지도 앞서야 했던 것이다.
한국 평창국제영화제와 미국 뉴욕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국제영화제, 폴란드국제영화제, 도쿄 리프트오프영화제 등 10여 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한 이 영화가 수상의 쾌거를 이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50년대 북한 전쟁고아들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를 15년째 조사해온 한국의 김덕영 감독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 올해 이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반도엔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적게는 5천 명, 많게는 1만 명의 북한 고아들이 동유럽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동유럽 여러 나라의 현지 위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산 수용됐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지난 2004년 이후 루마니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에서 현지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유럽에 생존해 있는 북한 전쟁 고아들의 친구와 교사 등 11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 각국의 기록 보관소와 국립도서관 등을 통해 100여 장의 사진과 북한 전쟁 고아들이 북으로 돌아간 뒤 유럽으로 보낸 80여 통의 편지, 그리고 이들 고아들의 일상에 대한 옛날 기록 필름 등을 발굴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나 김씨의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7년 중국에 사는 외삼촌을 찾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던 해나 김씨. 북한의 브로커를 믿고 강을 건넜지만 해나 씨는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호텔에서 북한 브로커와 중국 브로커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나 씨는 중국 남자와 결혼해 살아야 한다는 중국 브로커를 설득했습니다. 해나 씨는 그럼 일자를 찾아볼 테니 일단 가보자 했던 중국 브로커를 따라 나섰고 중국 브로커의 말이 거짓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브로커가 그 남자를 소개를 해서 만나서 그 집에 보러 갔었어요. 그 브로커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을 배울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러면은 나는 일을 시켜달라. 결혼을 안 하고 남자를 안 만나고 일을 시켜달라. 그러면 나는 일을 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브로커한테 내 돈을 주고 그리고 나는 갈 거라고. 그렇게 못한대요. 우리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간대요. 꼭 우리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남자가 저희들을 보호를 해서 공안이 와도 막아줄 수 있고 또 지켜줄 수 있고.
공안에 붙잡힐 각오를 하고 도망치는 길.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 시키는 대로 하고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나 씨는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중국인 남성에게 팔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너무 남편하고 생이별을 하게 돼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매일 그냥 울고 있었고 그냥 저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삼촌이 있었으니까 삼촌이 아마 없었으면 정말 제가 중국까지 나와야 되고 돈 벌러 나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나왔을 것 같아요. 중국에 나오면 어떻게 방향을 취해서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면서 돈 벌어야 될 이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삼촌이 있어서 그냥 이 삼촌을 만나고.
후회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상황. 소용돌이에 휘말리듯 무기력하게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이 중국인 남성과 가족은 해나 씨를 데리고 시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 데리고 나가서 온데 여기저기 그 옷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엄청 옷을 이거 싸고 저거 싸고 뭐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고 사진관에 사진을 찍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저는 말 한마디도 모르니까. 이건 뭐지?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남성에게 팔려오자마자 신부가 됐습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복복자라고 중국글로 크다란 글자를 새겨서 결혼식 날을 거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어릴 때도 중국 영화를 보면은 그건 결혼식 할 때 다는 거라는 건 알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꽃을 달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아 그때 알았었거든요. 아 이게 결혼식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동네 온 친척들 그 가족 친척들이 왔는데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결혼식을 하는 거 알고 그때 앉아서 울은 거예요. 결혼식장에 앉아서 울었거든요.
해나 씨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저쪽에 있다. 가족이 있다. 난 결혼식을 못한다고 아무리 부르쳐도 이 사람들 제 말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울면서 그 결혼식을 그렇게 지나 보내게 됐고 그리고 하루 이틀 살면서 한 달, 두 달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저는 처녀가 아니라고 저는 아줌마라고 35살 먹은 아줌마라고 제가 28살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남편이 있고 살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너희가 모르고 내가 처녀인 줄 알고 너 나한테 장가 왔다. 나 빨리 보내달라고. 나는 가족 있다고.
어설픈 중국말로 더듬거리며 애원도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저를 샀으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러면은 좋다. 네가 더운 가고 싶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그 브로커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브로커를 찾아서 내 몫으로 그 사람한테 준 돈을 다시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겠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찾기 시작을 했는데 이 브로커인 제가 오기 전에 엄청난 북한 사람을 많이 그렇게 들여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여자들을 중국에다가 팔아먹으면서 이 사람이 그 공안에 잡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나 씨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나 씨는 당시 중국인 남편과 그의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이게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게 중국에 가서 그 남편하고 살면서도 제가 계속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그냥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아들이 장가가면 집까지 집을 다 만들어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돈을 집을 못 짓고 그냥 저한테 다 투자를 했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자신을 돌봐줬던 사람들.
가짜 신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 시민권증이 아니고 출생증을요. 출생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저하고 얼굴 모양새가 비슷하고 나이 비슷한 사진이라든가 이름을 따가지고 출생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예 큰 병원도 갔었고 예, 여러 곳을 병원을 많이 다니셨어요. 예.
중국인 남편과 가족의 보살핌으로 건강도 많이 좋아졌지만 출생증 하나로는 어디가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온 곳에 마음을 붙인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고 혜나 씨는 늘 마음에 갈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북한에서는 나름에는 그래도 양강도 해산이라고 시내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와서 농촌에서 살면서 문화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저는 농촌에 앉아서 그냥 앞뒤가 다 집 안에서 문을 열고 보면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다 산이 막힌 그런 고라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희망이 없었어요. 삶의 희망이 없었어요. 앞날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증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농촌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것 외에는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됐고 저한테는 그리고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저 혼자서 시내 구경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잡을 할 수 있는 걸 뭘 내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뭘 시도해볼 수 있을까? 저는 아무런 기회가 없었어요. 오직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도망쳐 갈 수 있는 여자고 또 언제든지 잡혀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그 단 한 가지로 저를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한에서 15년 동안을 바느질을 해서 저만의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저는 그걸 짓고 재능을 저는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을 설득시키려고도 해봤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서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좀 나를 데리고 나가서 시내 나가서 우리가 새빵집이라도 잡고 살면서 내가 뭔가를 하자. 또 바느질을 해서 내가 돈벌이를 하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든지 뭔가를 좀 하자고. 오직 이 사람들은 제가 달아나는 게 두려워서 내놓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가 정 이러면은 나는 도망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너네하고 떠나서 살고 싶지 않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남편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 가정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온 가족이 저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농사를 지으며 어려움 없이 잘 살던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던 해나 씨. 과정이 어땠든 부부로서 정을 붙이고 살려고도 애를 썼지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 마흔을 바라보며 해나 씨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가는 선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저 전에 저희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도 도망쳐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을 놓다가 한국을 가는 선을 알게 됐었어요.
2007년 외삼촌을 찾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던 해나 씨는 중국인 남성과 함께 산 지 4년 반 만에 중국 허베이성을 떠나 칭다오로 오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해나 김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8월 11일 미국의 강철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가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으로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를 쌓고 재산의 90% 이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친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네기는 187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에 일기 시작한 기업 합병 붐을 타고 석탄, 철광석, 철도, 선박업 등을 계열화하는 대그룹을 형성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된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트러스트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카네기는 생전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물려받은 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해왔으며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919년 8월 11일 독일국의 명칭으로 쓰여진 바이마르 헌법이 바이마르 의회에서 소집된 의회에서 채택됩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 혁명에 의해 독일 제정이 붕괴한 후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가결 공포한 독일 공화국 헌법을 말합니다. 이때 헌법 제정이 논의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하고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는데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으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기본권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도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에 넣어 복지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33년 나치 정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잃었지만 근대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생존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수상에 취임한 히틀러가 1934년 재상겸 총통이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도 해체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